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1주년을 전후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국 정부가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실제 도발 시의 대응을 1순위에 놓고 예의주시 중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동향이 보고된 건 없지만 북한이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과 연합 감시 전력을 증강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9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미국은 이를 다루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으며 여기에는 외교적인 압박과 미군이 제공하는 억제력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날 앞서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하나원과 판문점도 방문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2차 텔레비전 토론회가 오늘 밤 9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최근에 불거진 탈세 논란과 더불어서 음담 패설 영상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트럼프 후보에게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7일 트럼프 후보가 지난 2005년에 연예 매체 기자와 버스 안에서 나눈 음담 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공화당 지도급 인사들의 지지 철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클린턴 후보는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8일에 공개한 과거 금융재벌들의 입장을 대변한 발언들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90분 동안 진행된 이번 2차 TV 토론회는 시민들도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미국 정부 당국이 민주당 해킹의 배후로 러시아를 공식 지목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국가정보국은 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등 미국의 정치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딴 해킹의 배후가 러시아라고 지목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그러나 미국 민주당 이메일 해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며 배후설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정부가 대선 앞두고 반러시아 감정을 조장하려 한다며 주장했습니다. 한 러시아 변호사는 러시아의 미국 해킹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정치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선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정치인도 러시아는 해킹 같은 더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면서 신냉전 시대는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멘 수도 사나의 한 장례식장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 동맹군의 공습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자행돼서 140명 이상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사우디 동맹군에 대한 지원을 즉각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민간인 공격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과 사우디의 안보 협력이 백지수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알레포시에 대한 공습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초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했지만 5개 상임 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부결된 초안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마련하고 50여 개국이 지지했습니다. 시리아 내전과 관련한 유엔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5년간 이번이 5번째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러시아를 지원해왔으나 이번에는 기권했습니다. 러시아는 테러 분자들을 퇴치하기 위해서라면서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서 알레포시 동부 반군 장악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는 북핵 대응 방안을 놓고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한반도 뉴스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저희들이 이야기해봐야 될 것이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과 관련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인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핵실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7일 기자설명회에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핵실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통일부 대변인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한국에서 지금 있는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언급을 한 게 있었고, 일단 한국 정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세 곳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핵실험을 실시하는 풍계리가 있죠. 그다음에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평안북도 서해 동창리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설이 있고요.
예.
또 강원도 원산에는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곳이 집중적으로 예의주시를 받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요.
예.
한국 정부는 그동안 줄곧 얘기했던 대로 핵실험의 경우에는 북한이 언제든지 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고 최고 지도자의 결단만 있으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예.
여전히 같은 입장인데 풍계리에서도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서해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설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도 지금 사람과 인력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상치 않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지만 가능성이 있는 움직임으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예.
원산 지역에 대해서도 이 한국의 정보 자산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기념일 중에서는 또 상당히 중요한 날짜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그동안의 북한의 주요 도발 행태를 보면 늘 이런 기념일을 계기로 삼아서 그 전후한 시점에 시험 발사를 한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떤 시기적인 계기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10일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 지금 한국 정부 당국이나 전문가들은 어쨌든 도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도발은 한마디로 6차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그 움직임하는 배경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영어로 ICBM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같은 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 벌써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실시했고요. 따라서 이번에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실험할 차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특히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새로운 신형 로켓 엔진 실험을 직접 현지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로켓 엔진을 직접 로켓에 장착을 해서 발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요인은 북한의 국내 정치적 요인입니다. 10일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노동당 창건일인데요.
예.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아,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그 인민들에게 보여줄 경제적 업적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일종의 그 정치적 분위기를 띄우고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려 한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불편한 신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VOA가 뭐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김정은 위원장을 인권유린 책임자로 지목을 한 상태고요. 또 이 밖에도 북한의 태용호 영국공사를 비롯해 외교관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으로 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유엔 안보리는 한층 강력한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같은 국내외적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압박에 맞춰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그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과거 도발 사례도 그렇듯이 이번에도 역시 국내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외국에 보내는 뭐 대내외 보내는 그런 메시지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요.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정말 임박했느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추가 도발이 핵실험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한국 정부 당국자나 또는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능성에 관련된 것이고요.
예.
과거 사례를 보면 상당히 고도의 위기 상황이라 그럴까요?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도 정작 예상과는 달리 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런 적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위기감은 한층 고조시키는 그런 효과는 가져오면서도 그리고 또 그로써 관심을 끌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떤 도발 행위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어떤 쪽을 북한이 택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북한이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네.
중국 변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북한은 5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나 또는 미국 등의 개별 국가들의 독자적인 제재 움직임 등으로 해서 그 고립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는 각국을 상대로 해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시키거나 또는 단절하도록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점점 더 고립 무원의 그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그야말로 유일한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런 가운데 또 한 번의 대형 도발을 북한이 실제로 실천에 옮긴다면 중국도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이고요.
예.
또 세계 미국과 결혼은 G2 주요 두 개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이런 맥락에서는 북한에 대한 통제 그리고 제재와 압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예.
이런 상황을 북한이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대형 도발을 멈추게 하는 또는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실제로는
예.
이런 특대형 도발을 하지 않고
예.
10월 10일을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제 추가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나올 반응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혹시 이런 측면도 있습니까? 그 북한이 올해 두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주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북한도 핵실험이나 미사일과 같은 추가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예.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사실상 거의 기술적인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예.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4차와 5차 핵실험의 주기가 불과 8개월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네.
이것은 북한이 전략적인 목표로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또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예.
이런 것들을 거의 완성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
강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도 단기간에 또다시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지
예.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은 맥락에서 이미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다고 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두 번 맞을 매를 그냥 한꺼번에 다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강행을 할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 없는
예.
것이지만 가장 큰 것은 전략적인 목표 아래 기술적인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예.
발표를 최근에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바로 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차 핵실험 이후에 한 달이 지났고요. 미국과 중국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협상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안들이 논의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0 제재 결의안에 있는 루폴, 일종의 그 틈새, 그것을 가능한 한 메우는 그런 것과 두 번째는 거기에 또한 새로운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또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미국 등 우방국과 그간 긴밀히 협의해왔고 또 지금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발언이었는데 일단 뭐 세 가지 측면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한 부분이 기존의 대북 제재의 틈새를 메우는 방안.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이것에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난번 1월 6일이었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미국, 중국 등 안보리 이사국이 모여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 결의 270호를 채택을 했는데요. 그것의 성격은 한마디로 북한으로 흘러가는 외화를 막아서 북한이 더 이상 핵 또는 미사일 개발을 못하게 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북한의 철광석, 석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북한은 매년 철광석 또 석탄을 그 중국에 수출해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외화를 벌고 있는데요. 이 외화가 노동당으로 흘러들어가서 결국 핵과 미사일 조종에 쓰여진다 이런 관측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이 같은 철광석 석탄 수출을 막아서 미사일 개발을 막자 이런 것이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로 270호에 이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거기에 문제점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
뭐냐면 철광석 석탄의 수출을 막긴 막대 민생 목적의 철광석 석탄 수출을 허용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철광석이 문제는 이제 이것이 모호화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민생용이고 어떤 것이 비군사용이냐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이 문제가 많았고 또
예.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뭐 이런 그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는 바로 이 같은 틈새, 즉 모호한 조항을 없애서 좀 더 그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범위를 정말 좁게 좁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추가적인 요소에 대한 논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할까요?
예, 사실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첫 번째로는
네.
틈새를 메꾸는 거. 이것은 민생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예외 조항에 대해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추가적인 요소는요. 지난 2270호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로 제외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가령 일부 보도에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확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미국이나 한국 정부는 북한의 상당한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파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으로 삼기를 원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이 부분이 새로운 추가 제재의 요소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해외 노동자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도록 하는 그런 각국 정부의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5만에서 많게는 10만에 해당하는 그런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규제함으로써 그 해외 외화벌이를 통한 자금들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그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항공료 같은 경우에도 항공료는 사실 북한에 말하자면 군 수용으로 쓰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예외 조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네.
급유에 있어서도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의 식량, 석탄이나 철광석과 함께 가장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예.
항공료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밖에도 각국 정부들이 북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북한이 아파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들을 계속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예.
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들이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숙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잠시 언급을 하기도 했고 또 보도도 해드렸는데 미 국무부의 러셀 차관보가 서면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죠. 지금 미국 해외 나가 있는 공간을 통해서 각국 정부에 북한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에 대한 변화를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북한 노동자들 해외 근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하신 제재에 대해서 확실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해외 노동자를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네.
무역거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이 거의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요. 90% 이상을 나머지 일부 유럽 국가들과 경제 무역 교류가 있는데요.
네.
그것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말하자면 옥죄기를 계속하겠다는 얘기고
예.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적어도 23개 나라 이상에 파견돼 있는 북한의 근로자들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또 이번에 언급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예 북중 교역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교육국인데 제한을 두자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이것은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전문가들이 거론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쿼터제는 이제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총량 제한제 또는 할당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요.
예.
말 그대로 북한과 중국 간의 석탄 또는 철광석 또는 각종 무역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민생 목적입니다.
예.
민생 목적이니까 굉장히 이것이 제한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될 수가 있고 일종의 고무줄적인 중국의 마음에 따라서 이것이 민생용이다. 그래버리면 그냥 허용이 되고
예.
아니다 그러면 뭐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 자의적이할 부분을 없애고 이것을 좀 총량으로 좀 제한을 하면 좀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한 해에 지난해 가령 뭐 중국에다가 석탄을 뭐 10만 톤, 철광석을 10만 톤 이렇게 수출했다고 치면은 민생용 이런 비민생용 이런 제한을 두지 말고 아예 올해는 3만 톤만 해라 또는 뭐 5만 톤만 해라. 그러니까 한 반 정도로 줄인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분명해지지 않겠냐, 제재가 작동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관측, 분석으로 나오는 거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지금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해봤는데 역시 이걸 다 한다 하더라도 혹은 뭐 일부만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다 거의 사실상 전적으로 중국과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방금 최 기자가 얘기한 쿼터제라고 하는 것도 북중 교역과 관련한 쿼터제인데 실제로 중국 북한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물자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중국이 공개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쿼터제라고 하는 것이
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의 지적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과 제재 이행 그리고 협력이 핵심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가장 북한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우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입장은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불용 그리고 핵실험 반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차 핵실험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강화된 그 제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의 협상에서 어떤 정도로 이 중국 당국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제로 강하게 제재 자체를 이행할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은 점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예.
또 중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하지 않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5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22705 이상으로 유엔 안보리가 추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가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어떤 것이 더 남아 있을지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유엔 안보리 10월 순회 의장국이 러시아죠. 이제 러시아는 또 이제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미국과의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도 어떤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안보리는 이제 순회 의장국이라고 해서요. 돌아가면서 이제 의장국을 막는데요. 올해 10월부터는 러시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국입니다.
예.
따라서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향후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까지 뭐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뭐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그 말에 따르면은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난번 4차 핵실험 때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뭐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는 직접적인 갈등은 없었습니다만
네.
당시 시리아 사태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예.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또 러시아가 이 때문에 상당하게 일종의 제동을 걸어서 이것이 상당히 안보리 결의 채택이 좀 늦춰지고
예.
또 약화되는 이런 현상을 저희가 목격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관측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시리아 사태 이런 것을 둘러싸고 거의 무슨 신냉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따라서 북한 핵 문제도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모스크바, 즉 러시아가 이 같은 불편한 감정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데 좀 투영을 해서
예.
일종의 강력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중국처럼 그 내용을 가지고 미국하고 다투기보다는 일단 의장국이니까 일정 문제나 뭐 이런 측면에서 제동을 걸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요. 자, 그런 가운데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일본하고 한국을 방문 중인데요.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을 방문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이슈를 다 미국을 대표해서 유엔 무대에서 다루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면은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결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예.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사만다 파워 대사는 두 나라에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고요. 또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을 면담합니다.
예.
그리고 또 남북한의 대치 현장이죠. 판문점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유엔 대사로서 유엔 무대에서 계속 주 의제로 달아왔던 탈북자,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 등 도발 문제 이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주목되는 것은 사만다 파워 대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계속해서 비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탈북자도 면담하는 것으로 봐서는
네.
최근에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압박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새로운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만다 파워 대사가 직접 현장에서 그 심각성을 현지에 말하자면 관계자들부터 듣는 자리로 마련하는 것인지
예.
사실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저희들이 전망만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270호는 4차 핵실험 이후에 한 70여 일, 한 두 달 넘게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57일이 걸렸죠.
57일 걸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5차 핵실험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그럼 언제쯤 채택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 핵실험이요. 그러니까 1월 6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57일, 그러니까 거의 두 달 만에 됐는데요.
예.
당시도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 4차 핵실험을 하고 한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고 그래서요. 거의 두 달 만에 됐습니다. 따라서 뭐 이것을 꼭 기계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벌써 한 달은 지금 다 지난 상황이고 아직까지 초안이 무슨 회람됐다든가 뭐 확정됐다라든가 이런 언론 보도가 없는 것을 보면은
예.
대체로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예.
아직 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적인 제재, 어떤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지 분석과 전망을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처럼 압박을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다. 아니면 대화를 해야 되느냐. 지금 미국 조야를 중심으로 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걸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워싱턴의 미한연구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특사가 참석을 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negotiation can be and ought to be considered a legitimate option. I mean, what are the other options? Well, we can get tougher than we have been.
자, 갈루치 전 특사,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협상이 적절한 방안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 갈루치 전 특사뿐만 아니라 지금 워싱턴에서 이렇게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 배경부터 좀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 핵심적인 것은 그동안의 대북 정책, 주로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안에서 이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고도화, 핵 개발 진전 이런 것들을 막는 데 실패했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예.
아,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의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인내 정책 아닙니까?
예.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는데, 핵 개발을 막는데 실패했다. 이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예.
실제로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거나 핵 실험을 유예하거나 이렇기보다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핵 실험을 실시하고 또 미사일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면서 이제는 핵 고도화, 그러니까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의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머지않아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ICBM 개발에도 임박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 지금의 말하자면 대북 정책으로는 미국이 의도한 바를 이룰 수 없었고
예.
또 앞으로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행태로 볼 때. 그러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바로 최근에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그리고 예.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북 정책의 방향을 놓고 갑론을박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특사인데요.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은기 기자.
네, 로버트 갈로치는 그 1차 북한 핵위기죠. 1993년에서 94년 10월에 끝난 미북 제네바 합의로 이끈 미국의 협상 대표였습니다. 예. 제네바 합의로 유명을 했고요. 아, 그래서 제네바 합의에 뭐 3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인물인데요. 이번에 그 오랜만에 워싱턴 시민회에 나와서 선제 공격 같은 그런 대북 강경책보다는 협상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대북 강경책 즉 해상 봉쇄나 무슨 선제 공격 이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긴 하지만 예. 그것보다는 역시 협상, 대화 이것을 먼저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군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제 공격이나 해상 공격이나 무슨 군사적 수단을 할 경우에는 첫째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항상 미국이 무슨 우리를 압박을 하고 공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예. 실제로 미국이 공격하게 되면 그 같은 입장을 강화시켜줄 소지가 크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이 북한을 무슨 강경하거나 공격을 할 경우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게 되면은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풀지가 않고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대화와 협상을 1차적으로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그 반대편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관리였고요. 힐 차관보는 부시 시절의 관리였으니까 상당히 이제 입장 차이도 있을 텐데 어떤 이유로 대화에 부정적인가요?
네. 힐 전 차관보는 사실 재임 당시만 해도
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아니라 이 북한 담당 차관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이 북한 문제에 말하자면 진력했었습니다.
네.
핵협상의 최일선에서 2005년에 북핵 포기와 서방의 대규모 지원을 맞바꾸는 9.19 공동성명 합의 당시에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힐 차관보가 지금은 사실 대북 대화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런 상당히 강성 목소리를 내는 주인공이 돼 있는데요.
네.
힐 전 차관보는 북한과의 협상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주는 그런 잘못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분명히 그 네. 의지로서 밝히기 전에는 대화보다는 압박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론을 피면 안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이 힐 전 차관보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이제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냐 뭐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이 한국 정부의 어떤 입장 한국 정부의 정책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강경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 정부는 그 지금과 같은 그 현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협상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의 조준혁 대변인이 지난 6일 날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미국 조야와 한국 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북한 핵 협상론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저희들이 지금 대화냐 아니면 계속된 압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이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삶의 길을 찾도록 언제든지 길을 열어둘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탈북을 권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한국 정치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북한의 주민과 정권을 분리하는 차원에서
예.
또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가장 그동안에 나온 가장 강력한 대북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 이 발언은 그동안에 박 대통령이 해온 발언 중에서도 박 대통령은 최근에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 발언의 수위를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예.
정신상태가 이상하다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적도 있었고요.
네.
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보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끊임없는 공포 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북한 내부 체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면서
네.
상당히 말하자면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방금의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둔 그런 대북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적인 지각도 없지 않습니다.
예. 자, 최홍규 기자,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북한 정권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나 교섭의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예.
비핵화 또 무슨 이산가족 문제 같은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나오면은 틀림없이 대화와 교섭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 발언 못지않게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서울 정부는 지난 4년 이상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 협상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나 올해 들어서 북한이 벌써 1월에 핵실험했고요. 또 9월에 핵실험을 했고요. 그동안 뭐 미사일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따라서
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차례 그 이 같은 대화와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온 것이 결국 핵과 미사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이 발언을 놓고 한국 내에서 상당히 또 정치권 내에서도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과 관련한 발언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북한을 대화로 더욱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과 함께
예.
말하자면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탈북을 권고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은 그 자체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체제 내부로서는 결속을 강화하면서 외부의 강한 압박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태도를 갖도록 더 부추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좀 더 더욱더 경화된 입장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앞으로 혹시라도 있는 대화의 여지를 차단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지각도 없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움직임 그리고 미국에서 대북 압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대화를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를 마치고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탈북자 김영수 씨.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했는데 말이야. MRI 찍는 경우에 지원된대. 그러니까 지원되는데 일단은 좀 MRI 찍자고. 근데 하루 입원해야 된대. 일단은 입원해서 주사를 몇 번 맞든 간에 그건 관계없는데 입원하고 통원치료하는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으니까 입원해보자. 그러니까 90% 지원한단다. 10%만 우리가 내놓으니까 괜찮지. 어때?
입원해야지.
탈북자 김영수 씨, 부인을 대신해 입원 수속을 하느라 아주 분주한 모습인데요.
입원, MRI, 그쪽에 가야 돼요? 아, 그래? 입원 퇴원 여기 써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검사하실 거예요?
검사하고 입원도
하실 거예요?
예.
하루만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시간 잡은 게 지금 얼마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MRI는?
5시 40분부터 할 건데 어차피 입원 수속하고 간단한 체열 심전도 소변 검사 진행하시고
아니 그거 안 가죠 혈액이고
있어요. 제가 아까 가져...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가져올게요 지금 가져올 테니까 집에 멀지 않은 데까지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보고
탈북자 김영수 씨 평소와 달리 오늘따라 실수 연발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간호사가 와서 치료에 앞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다른데 수술하셨던 적이나 입원하셨던 적? 지금 수술 처음이시고 입원도 처음이신 거고요. 혹시 뭐 주사나 약물, 음식에 알러지 있는 거 있으세요? 있으시고. 그 팔꿈치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6개월이죠? 뭐 갑자기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 뭐 운동하시거나?
아프더라고요.
서서히? 응. 뭐 운동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뭐 일을 무리하고 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 팔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드디어 MRI 검사를 하는 모양인데요. 탈북자 김영수 씨, 부인이 검사를 받는 동안 검사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 MRI라고 하는 게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돼 있네. 아, 우선 독일 설비로구나. 대단하네. 수감자의 시야가 외부 위치함으로 촬영 시 편하도록 고안된 MRI이고, 대단히 발전된 시기로구나. 그러니까 자기 공명 장치, 영상 장치, 자기 공명 영상 장치, MRI.
검사를 마치자 곧바로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일단은 이쪽이 보시면 인대가 우리 궁금하잖아요. 우리 궁금한 게 네. 인대 때문에 한 거거든요. 첫 번째 인대는 이렇게 보이는데 인대가 완전히 찢어진 게 아니고 속에가 약간 이렇게 버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오랫동안 염증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다치가 그래도 살짝 버려져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애매하게 찢어졌어요. 부분적인 파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염증도 심합니다.
그럼 인대 파열염 염증?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염증은 수전암병이 아니고요. 주사나 약을 쓰면 돼요. 물리치료, 충격파 같은 물리치료, 주사 이런 걸로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재발을 잘해요. 근데 여기도 물이 있지만 여기도 물이 좀 보이죠. 여기는 보시면 이쪽은 관절 안쪽 구조거든요. 여기는
네.
이거는 관절 밖의 구조고 관절 안쪽에도 물이 있다 보니까 이 안쪽에도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골이 약간 깨져 계시더라고요. 다치고 있는지 이렇게 뭐 팔꿈치로 넘어지고 그러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 번 좀 다쳤던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떠냐면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가다가 뭐가 흰색에 뭐가 쏙 또 들어오죠. 여기가 그죠. 이 끊긴 거예요. 끊겼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일 수도 있고 옛날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넘어지면서 그럴 수도 있고 짚고 넘어지면서 충격해가지고 연골 깨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코팅막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는 예상했던 병이고 하나는 예상하지 못한 병이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으면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탈북자 김영수 씨 부인을 대신해 퇴원 수속을 하기 위해 병원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예요.
김영희님 400만 맞으세요?
4C라고 되어 있는 거. 예.
139만 4,550원.
139만? 네, 그러면 그 뭘 얼마나 이런 게 다 나오죠, 이제? 카드를 할게요. 이게 지금 MRI까지 포함된 건가요?
MRI는 보통 먼저 내셨어요.
MRI를 돈 냈다고요?
중간에 41만 원 먼저 내시지 않으셨어요?
잠깐만요. 그걸 내가 요청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수증이 나왔나요?
영수증이 한꺼번에 나와요.
그럼 그것까지 포함하면 MRI가 40만 원이라고 했죠?
네.
그럼 170만 토탈 되나?
180만 5천 원.
그게 다 토탈인가요? 토탈? 그럼 입원비까지 다 포함되고.
네.
탈북자 김영수 씨, 부인과 함께 홀가분한 표정으로 병원 문을 나섭니다.
예, 참 깨끗하게 치료됐고요. 예, 퇴원하면서 일체 지금 그동안에 들었던 비용을 지금 쭉 정산하는데요. 예, 수급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엑스레이 찍었던 것이 한 만원 들었습니다. 예, 만원이면 예, 정확히는 1,500원인데요. 달러를 보면 예, 한 10달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엑스레이 찍은 것인데요. 엑스레이는 예, 40만원 들었습니다. 예, 40만원이면 한 400달러 되죠. 네, 그리고 전체 이제 이게 이제 입원비라든가 진찰비 그리고 식대 예, 밥을 먹은 식대 그 다음에 주사료 예, 그리고 영상 진료라고 초음파 진단한 것들 전체 MRI라든가 엑스레이 지금까지 다 합쳐 보니까 180만 5,056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돈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보험사에서 이제 청구하게 되면 예, 여기서 우리는 10%만 냅니다. 180만 중에 우리가 18만 내고요. 나머지 한 162만 정도는 보험회사에서 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가지고 퇴원하면서 전체 비용을 놓고 봤을 때 깨끗하게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이틀이면 벌어서 벌 수 있는 그 돈 가지고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고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7년 10월 9일 오늘. 쿠바의 혁명가 체 게베라가 39살을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혁명을 이끄던 중 하루 전 볼리비아군에 의해 체포됐다가 결국 오늘 사살당한 것이었습니다. 1928년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 데팔레에서 태어난 체 게바라의 본명은 에르네스토 게바라로 체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남미 여행을 갔다가 가난에 시달리는 민중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채는 민중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혁명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1955년 쿠바로 건너가게 됩니다. 채는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게 되고 둘은 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남아메리카의 민중을 해방시켜야 한다는데 절대적으로 공감, 1959년 쿠바 혁명을 일으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채는 혁명을 일으킨 지도자로 남기를 거부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로가 또다시 혁명의 힘을 쏟았고 혁명의 전파를 위해 볼리비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967년 10월 8일, 쟤는 볼리비아 산악지대에서 볼리비아군과 싸우던 중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고 결국 볼리비아군에 의해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967년 오늘, 쟤는 볼리비아 정부의 명령으로 사살당해 39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1983년 10월 9일 오늘, 버마의 수도 양곤에 있는 아웅산 국립묘소에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해 한국인 21명과 버마인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지를 울리는 굉음과 함께 터진 폭발물로 인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이범석 외무부 장관과 서석주 부총리, 한병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국무위원과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망했고 200 합참 의장 등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은 서남아시아와 대양주 6개국 순방 일정 가운데 첫 방문지로 아웅산 국립묘지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지만 도착 시간이 늦어져 화를 면하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즉시 모든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폭탄 테러를 일으킨 범인들은 후에 북한 정찰국 소속 특공대원들로 밝혀집니다. 범한은 이 사건을 계기로 24년 동안 북한과 단교합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1주년을 전후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국 정부가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실제 도발 시의 대응을 1순위에 올려놓고 예의주시 중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동향이 보고된 건 없지만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과 연합 감시 전력을 증강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9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미국은 이를 다루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으며 여기에는 외교적인 압박과 미군이 제공하는 억제력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앞서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하나원과 판문점도 방문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2차 텔레비전 토론회가 오늘 밤 9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최근에 불거진 탈세 논란과 음담 패설 영상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트럼프 후보에게 힘겨운 싸움이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7일 트럼프 후보가 2005년에 연예 매체 기자와 버스 안에서 나눈 음담 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공화당 지도급 인사들의 지지 철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클린턴 후보는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8일에 공개한 과거 금융재벌들에 대한 입장을 대변한 발언들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을 전망입니다. 9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2차 텔레비전 토론회는 미국 CNN 앵커인 앤더슨 쿠퍼와 ABC 방송의 마사 라다츠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시민들도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알레포시에 대한 공습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초안에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결의안 초안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했지만 5개의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부결된 초안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마련하고 50여 개국이 지지했습니다. 시리아 내전과 관련한 유엔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5년간 이번이 5번째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러시아를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기권했습니다. 러시아는 테러 분자들을 퇴치하기 위해서라면서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서 알레포시 동부 반군 장악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최빈국인 아이티를 초토화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허리케인 매튜는 9일 대서양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소멸할 전망입니다. 현재 1급 규모의 허리케인으로 세력이 줄어든 매튜는 지난 10년간 카리브해 지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아이티에 특히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현재 아이티에서 집계된 사망자만 900명이 넘고 이재민도 6만여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이재민들인 35만 명에게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이티 대통령은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허리케인 매튜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는 적어도 1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매튜의 세력이 다소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시속 120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이 민주당 해킹의 배후로 러시아를 공식 지목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국 민주당 이메일 해킹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러시아 배후설을 일축했습니다. 한 러시아 변호사도 러시아의 미국 해킹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정치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선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정치인도 러시아는 해킹 같은 더러운 것을 하지 않는다면서 신냉전 시대는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 밤에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9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평양 맑겠고 오후 구름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4도, 최고 18도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2.5m 내외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